지난 주일 설교에 빈들에 앉은 자들은 오클로스라고 했습니다. 12 광줄이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죠. 빈들에 앉은 자들은 정말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살고 있기도 하거니와 부활도 할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호스트하는 오병이어 대규모 잔치는 유월절이 성전 잔치를 대체하는 성전을 해체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앞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세례요한의 죽음 스토리가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두 스토리 연결 문장이 눈에 띕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요한이 죽임을 당하자 그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기록이죠. 예수님한테 스승의 죽음을 알려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오병이어 스토리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으니까 이런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례요한이 참수당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막강한 권력이 사람 목숨을 파리 잡듯이 죽입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요한은 선지자라고 불렸죠. 그리고 예수님도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속에 스스로 나도 요한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즉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러시면서 잠시 세례요한의 일생을 회고하지 않았을까요? 헤롯왕도 마지못해 사실은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시끄럽고 골치 아픈 선지자를 죽이는 일은 아무리 폭군왕이라고 해도 온 나라에서는 엄청난 사건으로 이미 뉴스가 나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사건이 유명했는지는 40년 후에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세례요한의 그 참수 내용을 역사 기록에 다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입니다. 먼저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인척 형빨입니다. 독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불임이라던 엄마 엘리사벳이 기적처럼 요한을 잉태했죠. 마찬가지로 남자 없이 불임이어야 할 엄마 마리아가 기적처럼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현대 영화 감독이 아기를 기적처럼 잉태하는 두 장면을 영화 앞에서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네, 영화 애호가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 두 아이의 운명이 비슷하겠구만. 혹은 그 반대로 180도 두 아이의 운명이 달라지겠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즉 마지막 장면을 암시해준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장면의 대칭을 이루는 영화, 아주 흔한 기법입니다. 세례요한이 선구자라면 예수님의 삶도 죽음도 세례요한과 아주 방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계속 봐야지요. 보시죠. 세례요한의 그 선지자적 행동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그 은사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귀신과 사탄을 쫓아내는 일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자 예수님께서 내뱉은 언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베푸는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가오자 내뱉은 언어가 독사의 자식들아, 선지자의 독설이라고도 하지요. 선지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선지자이길래 이렇게 욕설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는가,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예언에 기초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설명하죠.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계시는 나중에 아주 탁월한 예언으로 간주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족장들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언이 되겠죠? 그러나 엄격한 의미의 예언은 아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선지자가 전할 메시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예언이라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예언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백성에게 파견된 선지자 모세를 만나는데 세례 요한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셨는데 그러나 모세의 예언은 다른 예언자들의 그 예언과 달랐어요. 첫째는 모세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어때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모세는 선지자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 그리고 lawgiver, 입법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을 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와 닮은 선지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언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모세를 제외하고 성경에 묘사된 최초 선지자들은 선견자, 카리스마 인물로 불리었습니다. 보통 음악과 춤을 사용하여 무아지경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예언을 했다고 성경에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종종 이들은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불렸죠. 스승과 제자 관계를 기반으로 예언의 전통을 전수하는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도덕과 종교를 혁신적으로 바꾸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foreteller, 거의 점장이 수준의 예언자라고 하죠. 전혀 우리 세례 요한의 선지자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떤 그룹에 들어갈까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익숙할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혹은 아모스와 호세아 어떻습니까? 딱 들어맞는 세례 요한 선지자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좀 더 보십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정시대를 열게 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의 역할과 사울과 다윗 솔로몬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의 리더십은 사사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사들의 그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 맞는 직분이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사들은 당시에 동시에 종교적인 직분도 같이 맡고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카리스마, 그러한 특징을 물려받아서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의 곁에 있으면서 종교적으로 조언을 하면서 그 왕의 생활에 깊이 또 간섭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왕을 통렬하게 꾸짖기도 했었던 것이죠. 다윗 시대의 선지자 나단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통관을 하고 나단으로부터 준엄한 꾸짖음을 듣죠.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이 왕의 곁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왕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 곁에 있었습니다. 종종 왕들과 충돌했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합 왕과 충돌한 기억을 잘 알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비평가 역할을 잘 한 선지자들입니다. 역시 우리 세례 요한 선지자와 아주 닮은 스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지자 모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나단 같은 사람은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남은 책이 없습니다. 우리 손에 없죠. 그러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남은 성경책이 있죠. 당시 혼합주의적 숭배와 국가를 온통 뒤덮은 사회적인 그 악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통렬하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 근절을 요구했고 가난하고 땅을 소유하지 못한 소작 계급에 대해서 행해지는 불의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진정한 도덕적 윤리적 원칙의 삶을 수반하지 않고 종교적 예식 즉 제사가 뭔 대수냐라고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공격한 그 말씀을 기록에 남겼어요. 아모스와 호세아로부터 시작되는 소선지서들 12권이 있죠. 12사람 그리고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문서들이 남게 됩니다. 선지자 자신도 나중에 그 기록을 보고 한 번 더 쓸 수도 있겠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보고 돌려보게 하기 위해서 기록에 남겼던 것입니다. 이 예언자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는 저들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가 담겨져 있죠. 모두 그 시대의 일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믿었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록과는 상관없이 이 기득권층을 향한 통렬한 비판 의식은 우리의 세례 요한의 선지자 모델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윗 왕조의 멸망을 전후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전통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휩쓴 정치적 현실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우상, 헬라 로마의 신들이 유대 땅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치 계급이 백성들을 세금으로 학대합니다. 헤롯이죠. 이에 뇌물을 주고 종교와 정치 권력, 매판 매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탑다운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사례가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 왕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불법입니다. 나바테 왕국 출신 공주와 결혼했다가 파혼한 것이죠.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당사자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도록 싫어합니다.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요한의 명성이 어렵고 거룩한 자, 즉 선지자의 면모를 충분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요한의 말 듣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어요. 헤롯이 헤로디아를 위해 요한을 투옥을 시키죠. 그러나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으로 죽이게 되는데요. 정치적 의미를 감춘 살해입니다. 헤롯은 요한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엄청난 그 인기와 영향력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라를 뒤엎을 것까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의 나바테 공주와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나바테 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예, 패했죠. 그래서 그 수모에 그 온 백성의 그 비난 소리를 그때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임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탈출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정치적인 뒷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은 순교자가 되었는데 순교한 세례 요한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 앞에 보낸 자 라고 해설을 해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선구자, forerunn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구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침노당하는 하나님 나라 희생자로서의 선구자 세례 요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전과 후 앞과 뒤가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강압적으로 침노하지요. 힘으로 제압하려 드는 자지요. 당연히 침노하는 자들이 이기는 겁니다. 강압자 입장이 아니고 천국의 혜택을 입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강압자의 그 침입자의 침노자의 폭력을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가 천국을 자꾸 못 살게 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데 그 죽임의 넘버원 첫 번째 희생자가 우리 세례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역 중에 투옥된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더라. 다리 저는 사람이 걷더라. 문둥 환자가 낫더라. 귀머거리가 듣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라고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스캔들이 없으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듯 넘어지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래,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지?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하는 자를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그 죽음을 이어받아서 예수님도 죽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선구자 forerunner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는 이유는 선지자는 죽는 사람이에요. 뭘 하는 사람인가? 죽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죽는 사람입니다. 왜 오병이어 기적 앞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삽입되어서 그 끔찍한 그 죽임 당하는 스토리가 나옵니까?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는구나. 세례 요한은 나의 죽음의 선구자다 라는 인식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세례 요한은 종말을 알리는 선구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일반론으로 확대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인데요. 종말이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지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경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의를 말하고 절제를 실천하며 심판을 말하다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죽임당하는 사건, 이것은 종말의 현상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종말을 알리는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외친 선구자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이제 베풀었다고 기록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사도행전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생각하기에는 그 물세례가 특징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그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례와는 다르다라는 암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무려 7~8번이나 요한의 세례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요 회개의 세례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성령 세례의 선구자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 세례가 어떻다, 물 세례가 어떻다라는 그런 서로 다툼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증거 자체가 성령으로 세례받음의 forerunner, 선구자인 것을 아시면 저희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곧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성령 세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뉴노멀로 살도록 강요받는 시대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세상, 만나면 감염될 수 있음을 알아도 만나고 싶은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역시 종말의 시대의 부분 집합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과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시작한 싸움인데 아직도 각계 전투 영역이 남아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그 각계 전투의 영역에서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인 그러한 사역을 맛보시고 체험하시고 온전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앞당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인 그 죽음과 성령 세례에 대한 물 세례로서의 그 선구자적인 그 소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저희들이 알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